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도토요 새벽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지난주에 있는 사건들을 좀 유심히 보면서 한 주간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지난 팬데믹을 지내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밀어놓으신 거죠. 그게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이때인데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가장 회복되어야 되는 정말 그 신앙의 기초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 코람데오라 그렇죠. 주님께서 보시는 눈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참 신앙의 근본을 우리 모두가 좀 회복하면 좋겠다. 그리 이 시대적 아픔을 그런 좋은 열매로 우리가 좀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 심판주의자 또 구원자로 오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때가 몇 번 고비가 오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절실하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순종이 더 쉽다. 그럴 때가 있어요. 순종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더 어려운 거예요. 불순종하려고 작정하다 보면 그냥 반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이 순종하면 삶이 묶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풀려가기 시작하고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다. 야, 너무 멋지죠. 내 계획대로 해봤자 그냥 나의 어떤 지식 수준과 경험 안에서 어떻게 되겠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놀라운 일을 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와 인도하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순종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순종 삼총사가 있잖아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즉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전히 뭐 남의 입양된 아들 막 이렇게 대충 그런 게 아니라 기쁘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기쁘게 순종해야죠. 기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고 즉시 온전히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 그 순결함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그 평안과 기쁨과 안정감은 뭐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우리 교회 또 이 시대 우리 민족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좋은 열매들을 팬데믹을 지내온 우리 팬데믹을 우리 이겨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시간들을 지내며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이제 마지막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묵상의 강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제 좋은 점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먹는 거고 안 좋은 점은 이 본문을 너무 잘라놔가지고 큰 흐름 안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한 절 한 절도 묵상 읽지만 또 단번에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독이 참 좋아요. 통독이 좋은 이유는 성경을 단번에 읽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냥 작은 곳에 이렇게 하지 않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있는지 좀 보게 되는데 창세기에 이르는 큰 흐름이 무엇인가 제가 크게 두 가지 구조를 좀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 구속사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의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창세기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 보고 두 번째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신학적인 큰 흐름이 이제 창세기 시작부터 끝까지 그 흐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창세기가 지금 역사를 이루면서 아브라함의 이삭이 야곱이 요셉의 이 네 족장의 이야기들이 이제 창세기 가족사잖아요. 가족사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가족사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그 안에 뭐 유다 다말 사건도 있고 뭐 그냥 뭐 우물 사건도 있고 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인간들의 그 실패와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선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시는 큰 흐름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식솔 중에 하나를 인간들의 어떤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구덩이에 넣으시고 그 구덩이에 넣은 자가 죽을 것 같았는데 애굽의 상인들과 연결돼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그 팔려간 집이 하필이면 그 집안의 감옥을 갖고 있는 그죠? 그 감옥을 갖고 있는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고 그 보디발의 집의 감옥은 정치인들만 가는 곳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정치인과 일반 무슨 강도들을 섞어놓지 않아요. 다 물들기 때문에 정치인들만 들어가는 그것도 1급 정치인들만 들어가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런 것이 한 개인의 인생사를 보면서 이 우여곡절 끝에 뜻을 이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 가운데 보내셨지? 왜 애굽 땅에 그 한 사람을 그냥 고난고난의 눈물에 겪어서 겉땅 가운데 보내셨나?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잘 됐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7년간의 기근은 왜 주셨지? 아니 풍년은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역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7년 가운데 풍성한 시간을 주셔서 흉년을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온 나라가 그냥 가뭄 때문에 이 어렵게 하심으로 이 기근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72명 또 70명의 식솔들을 모두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신 하나님. 이게 큰 일이죠, 그게. 이게 구속의 역사이죠. 큰 일이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이렇게 톡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뽑아가지고 애굽 땅에 잠시 이렇게 두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애굽에서 이제 막 300만 명이 되기까지 이렇게 민족이 크게 섰잖아요. 그곳에 있으면서 막 노예 생활도 하고 힘들면서 아, 우리는 왜 버림받은 민족인가? 우리는 왜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약속은 다 어디 있는 건가? 왜 하필 그냥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그때 그냥 야곱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요셉 이후로 그냥 모르는 왕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약 한 600년 400년 이상 되는 시간 400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430년이죠 가나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톡 뽑아가지고 애굽 땅으로 딱 옮겨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결과만 압니다. 어떤 결과를 아냐면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아브라함의 때는 다섯 족속이었습니다. 다섯 족속. 그래서 햄, 르바, 호리, 수스, 아낙, 히위 이렇게 다섯 족속이 있었어요.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일곱 족속이 됐습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 그렇죠? 일곱 족속은 헷, 히위, 가나안,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기리가스 이렇게 일곱 족속. 여러분 똑같은 족속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400년 동안의 가나안 땅에서 아주 치열한 민족 전쟁이 일어났고 막 이 전쟁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흩어지고 없어지고 재생되고 생겨나면서 이압 집산들이 다 이렇게 새로운 민족들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430년간 있었던 가나안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민족이 흩어지고 생겨나고 또 없었던 민족이 일어나는 이 격동하는 그 세상 속에서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 머물 수 있었겠는가? 그 전쟁 통해 서로 막 흩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자기의 온전한 그 민족 정체성을 지키며 그 혈통을 지키며 그 언약 백성 가운데 3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공간과 물리적인 어떤 환경, 그런 지리적인 요건, 그런 지정학적인 요건이 가나안 땅에서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요동치고 격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서 고센 땅에 두셨는데 고센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사람 중에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목축업하는 자들이 아주 천하게 그 돼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맡기고 싶지 않은 그 일을 그 유목민들이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니까 바로가 고센 땅이라는 아주 넓은 평화의 그 민족에게 주고 그들이 거기서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양을 키우며 자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민족에게 땅을 떼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우 저 천한 민족, 아우 같이 상종도 하지 마, 아우 석지도 마, 같이 뭐 이렇게 그냥 뭐 그냥 아들도 주지도 말고 그냥 며느리 데려오지도 말고 그냥 쟤네끼리 그냥 거기서 그냥 알아서 그냥 나라를 위해 목축업하면서 살려고 해. 이렇게 기름지고 좋은 목축업의 좋은 땅에 고립돼서 살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300만 명이 되는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약속한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 때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스토리가 이제 여호수아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속의 역사가 이때 우리가 왜 팬데믹을 겪어야 했고 이때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 됐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이 그냥 버린 것과 같은 이 시간에 그 노예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고립돼서 천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먼 훗날 돌아보면 여러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섭리로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어서 이 이압집산이 일어나는 그냥 정신없는 지정학적인 그 요건에 한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저 고요한 고센 땅에 구별되어 두게 하셔서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그리고 왕성하게 성장하도록 주님 앞에 그냥 왕성하게 성장하도록 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실 때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실 것이에요. 훨씬 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신앙의 연차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할 때 더 이상 뭐 팬데믹을 지난 우리가 몇 년 예수님 믿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애굽의 노예와 같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품 안에 탁 고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탁 보호해 주셔서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요. 돌아볼 때 힘있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한 가정에서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모든 것을 파괴할 만한 그러한 어떤 죄악에서부터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한번 정하시면 뭐 누가 또 꺾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뭐 누가 그분의 높으신 뜻에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고 순복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큰 흐름이죠. 이제 그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신학적으로 창세기의 큰 흐름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창조 이후로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죄와 분열이죠. 인류가 죄를 범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므로부터 이제 분리가 시작되었는데, 분리 네 가지 영역에서 분리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분리됐죠. 하나님과의 관계,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브로큰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적 분리죠. 아담과 하와가 막 죽고 못 살다가 갑자기 막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막 남탓하기 바쁜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되었죠. 세 번째는 정신적, 정서적 분리죠.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야 됐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두렵기 시작했고 막 이 두려움과 초적 가운데 누군가 나를 가려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정식적 분리,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내면의 이 분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물질 세계와 분리가 일어났죠. 야, 이 나무가 그냥 평생 그냥 나한테 나무 실과를 주면서 얼마나 이 자연과 우리가 화목했습니까? 근데 갑자기 가시 엉겅기가 막 나기 시작하고 막 옛날에 우리 집 토끼가 제가 상추를 다 만들어가지고 상추 따먹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만 기다린 게 아니라 토끼도 같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무슨 뭐 인정사정 봐준 게 없대. 뿌리까지 다 갉아 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토끼를 보면 옛날에 어떤 로망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우 저거 내 먹을 거 뺏어갈 주족으로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 이런 가시덩키가 생각해서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내지 않기 시작하는 부족과 결핍을 느끼게 되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깨진 관계가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화해로 끝나는 이야기죠. 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400년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는 더 오래됐고 죄로 시작한 인류의 이야기가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되는 큰 신학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셉이 이제 툴툴 털어버리려면 좀 쿨하게 이미 자기는 가질 거 다 가졌고 이미 용서했으니까 오자마자 형님 뭐 그래 무슨 뭐 몰래카메라를 해도 뭐 적당히 해야지 뭐 이렇게 그냥 목숨 걸고 합니까? 뭐 그럼 보냈다가 땡겼다가 동생 데려와라 뭐 협박했다 감금했다가 막 은자를 넣었다 뺐다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뭐 복수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이런 과정을 다 겪게 했을까요? 그 분별력이 있었던 요셉이 그 분노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용서했잖아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게 두 개가 헷갈리니까 혼동이 되니까 용서 한 사람이 또 상처 가운데 살아가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나는 피해자인데 또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용서했는데도 또 그냥 화해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 안에 그냥 얼마나 그냥 아픈 게 많은지.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 더 이상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니까 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주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은혜를 베푸겠습니다 하는 거고, 화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비고비 역사 가운데 그 때를 주실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두 사람이 함께 만나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해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주고 또 화해의 때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정말 질병으로 말씀도 하시고 또 삶의 후회로 말씀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순종과 봉사와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탁 만나는 그 화해의 때를 주실 것이에요. 그때가 오기 때 내가 준비되지 않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거죠. 그때를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용서와 화해라는 큰 흐름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은 사실은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이야기다. 유다 이야기. 이 유다 이야기죠. 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난 게 뭡니까? 유다가 이제 그의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보내줘야 다 살 수 있는데 그 야곱이 너가 요셉도 데려가고 베냐민도 데려가냐고. 이 아들은 절대 안 된다. 저 한 명 아들 감금이 돼 있잖아요. 그 아들은 죽든 말든 이 아들은 안 된다. 이 형제들이 평생 아버지께 당했던 그 실제가 드러나는 시간 아닙니까? 편애는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깊은 상처를 주죠. 아들이 하나 잡혀있는데 그 아들 죽든 말든 이 아들은 안 된다. 그게 평생 그 야곱의 형제들이 겪어왔던 역기능적인 가정에서의 그 현장이 드러나는 유다가 내가 담보가 돼서 내가 핏값을 치르겠다. 우리 아이들을 다 맡기고 갈 터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와서 베냐민이 잡힐 경우가 있다면 내가 대신해서 잡히고 내가 대신해서 노예가 되거나 죄값을 치르겠다라는 담보로 그리고 자기 자녀들까지도 맡겨놓고 그런 어떤 대속의 마음을 줬을 때는 아 나는 죽어도 되는 아들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일로 다시는 요셉과 같이 했던 그 일은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 모든 이야기 중에 보석과 같이 딱 빛나는 인물이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셉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베냐민과 같이 담보가 될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대신 담보가 되고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 창세기의 이 모든 은잔을 넣고 빼고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이제 사이언스 철치가 있어요. 많죠. 뭐 여기도 많죠. 근데 캘리포니아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아주 다운타운에 아주 한가운데에 있는데 거기 이제 전광판에 이렇게 LED로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지나가게 해요. 교회를 가려면 거기를 항상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야 정말 대단해 대단해. 뭐라고 써 있었냐면 듣는 것을 믿지 마시고 보이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듣는 것을 믿지 마시고 보이죠. 와 이거를 바꿀 이거 정확히 뒤집으면 성경이에요. 우리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인데 야 어떻게 성경을 정확히 리버스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긴 좀 쉬워. 성경 반대로만 하면 되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까 좀 쉬워.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1969년 사탄교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사탄경 제1장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그들의 그 책의 처음은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창세기의 전체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형제들이 얼만큼 정말 불쌍하게 살았는지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아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해서 그랬구나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제 섭리신앙에서 하나님 우리 길을 주실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동력이 있는데 동력이 하나도 없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아 그때 우리 요셉을 우리가 구덩이에 던 살려달라는 걸 우리가 그냥 애써서 우리가 다 이게 죄받는 거 아니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 누가 구덩이에 던지라 그래서 그때 좀 막 이 죄의 무게에서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죄는 여러분 덮어 시간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덮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흉년이 있을 때마다, 뭐 불행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쌍한 인생들을 살았던 것이 사실은 이 형들 아니겠어요? 죄는 감춰지는 것이 아니고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죄의 대가를 받거나 아니면 용서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죠. 창세기의 결론은 그들이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용서로 끝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화해의 준비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가셨고, 마침내 용서와 화해로 큰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관계에 있으시든지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지 여러분의 삶의 그 큰 이야기, 뭐 중간중간에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구덩이도 갔다가 막 은잔도 갔다가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삶의 마지막 가장 큰 이야기의 결론은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놓을 생각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꽉 붙들고 계신 그 사랑에서 끊어낼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신실하게 돌보실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보내시든지 여러분의 이야기의 자손과 그 자손의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큰 삶의 이야기의 끝은 용서와 화해의 복음이 드러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순복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때를 우리가 살게 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가정인 우리 삶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이 모든 이 혼란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유다와 같이 깊은 회개와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정말 주님의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까지 순종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하여 어려울 때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시기에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방황탕황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와 주께 쓰임받는 복된 나라 거룩한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두려운 것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또 이 시대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좀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함께 보내는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허탄한데 그의 삶을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깊게 머물며 살아가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민족 교회들과 우리 나라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과 궁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백수가 침받 하나하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총 요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큰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기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무는 곳곳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나라와 민족과 몸된 교회에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별하셔서 죄로 시작한 인류의 역사가 용서의 화해로 끝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관계에 복 주셔서 비록 지금은 깨져 있고 상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된 성도들과 또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빌레몬과 같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깊음과 넓이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사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주 앞에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높은 비전에 따라 아버지 주의 뜻에 따라 하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화해의 때가 주실 때까지 내 마음을 준비하여 그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지혜로운 종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가 깨지고 상하고 미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화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모든 자녀들 관계 가운데 복 주시고 아버지 모든 형제들 가운데 복 주시며 아버지 모든 이웃과 교회 사이에 복을 주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 가운데 누리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주일이고 또 요즘에 독감과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진데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하고 새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일 성찬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성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대할 때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먹고 주의 복음을 마시며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 거할 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히 먹여주시는 하나님 참된 베들레헴 임재의 떡이 있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텅 빈 삶을 부여잡고 나오미와 같이 살아가는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내 인생이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나오미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오니 오 주여 주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나오는 모든 굶주린 백성들에게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설 때 부끄러움이 없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설 때 우리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아 힘있게 선교하고 사랑하는 복된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한 달간 영적인 상황을 좀 보는데 좀 우리가 좀 다 같이 좀 회개해야 할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중보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좀 영적으로 끊어내야 되겠다.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혹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여 끊어진 세대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신실함 가운데 제 입술을 파수꾼을 세우셔서 거룩한 말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들이 우리 온 교회에 있어 은혜가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를 풍성히 덮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언어와 또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 좀 회개하시며 또 주의 초대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시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불만이 많고 또 불평이 많아 감사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소망을 함께 보는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의 열매들이 입술로 풍성하게 맺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시편의 노래들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누리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감사와 소망과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교육자로 말미암아 모든 직분자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의 영성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의 좋은 밭이 기경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풍성한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허락하신 멍에를 메고 주 앞에 충성하는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오니 주여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야곱의 가정에 용서와 화해의 때를 준비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참된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 복음을 드러나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 가정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자녀들과의 모든 깨진 관계로 고통받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로 말미암아 모든 깨진 관계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때에 따라 화해하여 서로 끌어안고 울며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말하는 복된 날을 우리 가정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오늘도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와 같이 주 앞에 엎드린 아버지의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풍성한 식탁으로 채우시사 그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누제지 초대교회의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 소망을 말하고 믿음의 언어들이 회복되며 감사의 좋은 밭이 기경되어 하나님 누제지 초대교회라는 좋은 밭에 복음을 심어주셔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퍼지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